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연구를 했습니까? 네, 셋째 천사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불과 유황불로.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의 잔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가 들어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더 이면의 심오한 뜻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순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짐승의 표에 그 압력과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으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짐승의 폐 환란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그 모든 복음의 진수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담대하게 설수 있는 믿음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심오한 뜻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짐승의 표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마치지 못했죠. 지난번에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그 정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두 짐승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첫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미처 다루지 못해서 이 시간에 잠깐 그것을 먼저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물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또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더라라고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그 정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자, 이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한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참난된 말과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상으로 아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참남된 말, 또 참남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참남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첫 번째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높여서 다른 사람의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세력을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을 참남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참남되다고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참남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가까이로 들어갈 수가 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저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가 누구일까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친히 데리고 와서 정말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신앙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죠. 정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친구들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난관이라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여서 여기서 참남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할 때 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시게 됐는데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너의 참남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라고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시자 그들이 돌로 치면서 내가 참남되다 하는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권세를 받았거나 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이고 참남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나온 짐승 교환권이 큰 입을 받고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잠깐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티칸의 공식 문서를 보면은 교황권은 교황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크고 참남된 말을 함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바티칸에서 나온 공식 문서를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천주교 백과사전에 기록된 교황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94년 6월 20일 교황의 교서 중에서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티칸이 발행한 공식 서적 프롬타 비블리오티카 제6권 26페이지에 보면은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3층 면류관을 쓴다.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이 모든 표현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가 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극존칭이죠. 그러나 교황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의 왕, 지상의 왕, 또 뭐라고요? 연옥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95년 7호로 The Catholic National지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된 주장이 아닙니까? 참 두려운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모두 다 교황에게 적용된다. 이것도 벨라민 Authority of Councils라는 바티칸의 공식 저서의 2권의 17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Action on the Pope이라는 천주교의 그 딕셔너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바래진 것처럼 역임을 받는다.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천사들을 심판하고 파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천사들을 심지어 천사들을 파문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서에 써 있습니다. 교황은 너무나 위험하고 지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바티칸 문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교황의 권위는 사상은 변치하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서 2세의 대관식 때 교황의 머리에 3층 면류관을 드리면서 오타비안이 추기경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새 관으로 꾸며진 이 3층 관을 받으소서. 당신은 군주들과 재앙들의 아버지시며 세계의 주교시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하실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캐틀린 베르리라는 그 유명한 성악가는 주기도문의 노래를 부르면서 교황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교황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주기도문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황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참담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신부들이 용서해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신부들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파문하고 그러는 그들의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선언이 선제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하여 판단하신다. 신부들의 존엄성과 의무들 12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티칸의 공식 문서입니다. 참 놀랍죠?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 1984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137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참담된 주장이야말로 정말 이 예언에 그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불법의 사람이라 대적하는 자고 범사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자리에 뛰어나서 자존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교황권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이 짐승의 특징에 정말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교황권은 큰 입을 가지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은 참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예언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연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예언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예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마지막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진리와 그 정보와 그런 모든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연구해 볼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다시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 후반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이 물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이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기이여겨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했습니까? 물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까? 네.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아니죠.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물은 예언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네, 물은 많은 백성과 사람들과 방언이라고 그랬죠. 자, 이 장면으로 보아서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구가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쟁을 통해서 올라오는 새 제국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죠? 인구가 뜸하고 인구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네, 바로 교황권이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인구가 많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어떤 모습으로? 새끼 양 같은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한 국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두 뿔을 가졌는데 그 두 뿔에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고 왕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등장하고 올라오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새끼 양처럼 일어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이 짐승이 올라온다는 이 말에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자라나다 혹은 식물처럼 솟아 올라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G.A. 타운젠 씨는 옛 세계를 새 세계와 비교함이라는 책 462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공허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신비함이 있고 마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서 큰 제국으로 상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Dublin Nation지 1850년도에 유럽에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신문에는 미국이 매일 서서히 조용한 땅에서 올라와서 매일 그 큰 힘과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미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1798년에 분란서에 의해서 깨어지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즈음에 두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은 1798년을 전후로 일어나야 그 짐승의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국가가, 새로 신생된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네, 그 국가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바로 미국, 미 합중국입니다. 이 미국의 성격을 봐도 정말 이 두 번째에 등장하는 짐승의 정체와 너무나 똑같이 매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끼 양이 가진 이 두 뿔이, 그렇죠?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란히 존재하면서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뿔을 상징하죠. 그러나 앞으로 이 짐승이 점점 변해갈 것을, 우리 미국이 변해갈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참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참 교회의 정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아주 이 땅이 땅으로 표상된 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모음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엇이? 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된 이 여자, 그렇죠? 이 여자가 핍박을 막 당하려고 하고 용이 무엇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백성을 통해서, 백성의 힘을 통해서, 또 백성의 입에서 나온 오류와, 그렇죠?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분쇄하고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무엇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참교회인 이 여자를 돕습니까? 네, 땅이 물을 다 삼켜버리면서 이 여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땅이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새로이 땅에서 올라오는 제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교회와 참 백성을 피신하게 하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땅, 그 세력, 그 제국, 그것을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암호들을 주시고 표상들을 주시고 그림들을 주셔서 우리가 흥미롭게 그것들을 자세히 연구할 때에 그 예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들을 풀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까? 네, 지나간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죠. 또 한 가지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앞으로 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더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 예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일생에 가장 감사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그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는 거기서 네, 짐승의 표를 내리는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모두 역사에서 아다시피 그렇죠? 그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중세기에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그들이 무작정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발견해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신대륙,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끼양 같은 미국이 앞으로 무엇처럼 말한다고 예언의 말을 나와 있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용의 그림에 보면 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용의 입에서는 막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용의 코가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콧구멍이 커지면서 아주 무서운 입김을 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새끼양처럼 온순한 이 짐승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한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1776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죽게 되었던 상처, 그렇죠? 교황권이 쓰러지는 그 전후를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 예언의 성취를 똑바로 성취시키고 있는데, 이 새끼양 같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아, 이게 참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미국이 무엇을 합니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렇죠? 그 칼에 상하여 죽게 된, 그 옛날에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내리고 강요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한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 바로 짐승이 하던 그 모든 일을 답습한다고 성경의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짐승의 우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지, 곧 짐승의 형상, 짐승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이미지, 짐승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중세기에 그 유럽에서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그렇죠? 국권, 말하자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종교와 교리와 신조를 그대로 강요하고, 그렇죠? 자기네 종교를 강요하고, 그 종교를, 자기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수백만의 순교자들이 나왔죠.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까? 참 그런 무서운 일을 미국이 똑같은 이미지, 그 형상을 닮아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의 정치의 힘을 빌어서 종교를 탄압하고 그 종교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내리는 세력으로 변할 수 있을까? 참 이것은 우리가 아직 믿기워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예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영적인 눈을 뜨어서 주시하면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이 교황권을 돕는다는 것이 참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핍박을 피해서 온 이 청교도 나라가 어떻게 종교 세력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과 참 교회를 다시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할까?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참 198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밀리에 방문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동맹, 소위 우리가 Holy Alliance라고 불리죠. 이 거룩한 동맹을 맺고 1984년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바티칸 교황청에 무엇을 합니까? 대사를 파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도에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천주교인인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지 부시가 천주교 신자인 존 로버츠를 미국 대법원 원장의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개신교가 주류였던 미국의 대법원 법관 중에서 지금은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14년 법관 8명 중에서 캐톨릭 신자가 6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대교 신자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을 해석하고 법을 시행하고 명령하는 이 미국의 그 대법원과 그 법관들의 그 개신교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천주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앤터니 스켈리아, 그렇죠? 대법관이었던 앤터니 스켈리아는 아주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고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더 이상 개신교의 국가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세계 4위로 천주교인이 많은 천주교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의 숫자도 16명이나 되어서 이태리 다음으로 세계 2위로 이 천주교 추기경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를 보면은 지금 벌써 이 뒤에서 다 모든 정치권들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의 이 천주교의 그 세력과 이 그들의 그 권력이 얼마나 팽만해 있고 이 모든 것들 조절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 이 교황과 이 모든 세계에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주도하는 세력이 되고 있는 제수잇의 그 지시와 그 명령에 따라서 미국조차도 이 모든 것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다 합치해서 그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고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국가와 정치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내리고 그 권력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렇죠?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나와 있죠.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게 하고 그 세력에 다 복종하게 하는 얼마나 엄청난 예언입니까? 바로 이 예언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참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 양 같은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하면서 곧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이 모든 세계를 호령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곧 일어나고 그럴 예언의 성취가 곧 우리 눈앞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준비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새끼 양 같은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하는 이 사실을 참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그 상태에도 참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마음이 깨끗이 소재되었는데 그 귀신이 다니다가 다시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이 소재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그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히브리 6장 4절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타락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거듭나고 그렇죠? 새끼 양처럼 온순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굴복하는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네, 우리는 용처럼 말하는 아주 용 같은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 이 지식을 알고 우리가 거듭남을 매일매일 그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경험을 잊어버릴 때에 미국이 마치 새끼 양처럼 올라왔다가 무서운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영적인 경험을 잊어버렸을 때에 영적인 성장을 멈췄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매일 굴복하는 그 일을 멈췄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짐승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명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명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끼 양처럼 일어났던 이 미국이 머지않아서 무서운 용처럼 말하는 세력으로 변할 것이고 머지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으로 곧 변할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지 어떤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어떤 법을 발표하게 되는지 또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자연재해가 오고 디제스터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 일이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에는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굳게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리고 진리를 굳게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마지막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